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슬픔을 감추고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또 자신의 어떤 벌 받고 고통받는 이야기들은 감추고 그냥 자신의 좋은 점들만 이야기하죠. 남 앞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남 앞에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좀 다르지요.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슬픔, 또 죄, 고통 이런 문제들을 솔직하게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요. 늘 언제나 그가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이유는 민족들에 대한 죄.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들을 거역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마치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민족들이 범한 그 죄의 문제들을 민족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을 다 가슴에 품고 자신의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그의 눈물의 방향을 보게 하셔요. 눈물의 방향.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참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이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선지자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슬픔과 괴로움이 왔을 때 그의 눈물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죄가 너무도 많아서 또 성전 멸망이 너무도 슬퍼서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의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말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그저 징징 짜는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희망,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예레미야가 뭐 계속 눈물만 흘리고 우리 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의 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떤 하소연하듯이 그런 이야기들만 쫙 늘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또 불만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징계가 주어지지 않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눈물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꼭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은 뭘까 하는 것이요. 간단히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로운 심판이요.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이 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예,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했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은 결국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옳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이런 자세를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언제나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냥 놔두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평이 나올 수 없지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소해야 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죄 많은 자, 이렇게 허물 많은 자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당한 어떤 고통에 대한 내용을 갖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하는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이렇게 목에 힘주고 막 큰 소리치는 사람들은요, 상종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먼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래 그냥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더 용서해 주고 오히려 더 품어주려고 하고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여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 인하여 바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죄 짓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으셔요. 우리는 때로는 그냥 아유 뭐 그냥 그러니까 인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지 뭐. 그래서 덮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덮고 지나가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 짓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모순이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철저히 혹 내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면 철저히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너의 저의 모든 죄를 씻겨주세요. 그런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심판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배경을 볼 필요가 있지요. 이것의 배경은 바벨론이 침공하니 그동안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이 대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나라들마저도 모두가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그들의 위기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배경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더럽혀졌겠습니까? 죄악으로 무참하게 짓밟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본문에 이야기하는 대로 나를 속였으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속이는 일들이 가득하고 서로 배반하는 일들이 가득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헤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절을 했다 이렇게 기절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은 다 기근을 겪는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자, 이 모습보다 얼마나 더 비참하겠습니까? 그동안에 평소에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의 마음의 비참함, 그것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지요. 이 사람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위기에 처하니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릴 때 그 배신감, 그 배반한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겠습니까?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여기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을 불렀는데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배신까지 해요. 오히려 나를 속이기까지 해요. 그때의 마음의 상태는요, 한마디로 대단히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바닥을 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정당한 징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패역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속일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나눠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비참하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를,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그 심판 시에 제일 우선은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이런 비참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린 대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비참한 상황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들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철저히 사랑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해요. 예. 자, 마지막 하나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예. 21절, 22절을 말씀해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1절과 22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해, 우리를. 그거 봐라, 그거 봐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다 뭐 똑같네, 뭐. 그렇게 비웃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심판,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을 철저히 갚아주신다. 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식 속에서도 더 이상 위로자가 없어서 애통해하며 비웃고 있는 이 원수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분명히 원수에 대한 심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그 봐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잖냐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그 대상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심판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세 가지 짧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셔요. 남탓할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는 철저히 남탓하지 않았어요. 너희 때문에 당한 고난이다, 고통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면 하나님 바꿔주시는 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더 망가져요. 더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꼭 깨닫고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살아가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슬픔의 이야기, 애통의 이야기만 나열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남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것들을 철저히 인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그것 또한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을 찾아와 싸우니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름다운 것이 삶 속에 이어지게 하시고 더 은혜의 것들이 가득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을 밟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